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이스파한 지역의 한 군수공장에 28일 밤 무인기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토요일 밤 23시 30분경 국방부 작업장 중 한 곳에서 성공하지 못한 초소형 항공기 공격 한 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한 대는 격추됐고 나머지 두 대는 방어용 함정에 걸려 폭파됐다며 사상자는 없었고 작업장 건물 지붕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 같은 행동은 평화적 핵 활동을 진전시키려는 전문가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 이스파한에 소재한 민감한 방위산업시설을 폭파할 계획이었던 친이스라엘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체포했다고 밝히는 등 자국 내 이스라엘 요원들의 활동을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가 어제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 27일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긴급위원회 측의 의견을 인정한다면서 신중히 상황을 탐색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긴급위의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분기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WHO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전 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조기에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발효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이달 초 테네시주에서 흑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공개된 이 사건 관련 영상에는 난폭운전 혐의로 적발된 29세 흑인 남성 타이어 니컬스 씨를 경찰관 5명이 발로 차고 주먹과 곤봉으로 무차별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니컬스 씨는 계속 엄마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었고 이후 병원으로 송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해고됐으며 지난 26일 살인, 폭행, 납치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는 니컬스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폭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시위대가 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뉴욕에서는 수백 명이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맨해튼까지 행진하며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이 밖에 애틀랜타와 보스턴, 볼티모,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도 경찰의 폭행을 규탄하는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폭행으로 숨진 뒤 전국적 항의 시위와 함께 폭력 사태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또 병원 한 곳과 학교가 파괴됐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지역 주지사는 하르키우 북동쪽 마을의 주거용 건물에도 미사일 한 발이 떨어져 노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화해 우크라이나군을 소멸시키려 한다며 서방국들의 신속한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또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사이버 업계 전반에 취약한 보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소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전 지역 오전부터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거론하며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27일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북한 해킹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업계 전반에 취약한 사이버 보안으로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세실리아 라우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보안 취약성 등 암호화폐 관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 이번 지침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유일하게 특정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2022년은 암호화폐의 힘든 한 해였다면서 행정부로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기관들은 필요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사건들은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백악관은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과의 싸움에서 이미 세계에서 선도적이라면서 법 집행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과 싸우기 위해 재원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중개자가 범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심화하는 입법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는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주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도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다며 최고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6월 하모니의 호라이즌 브릿지에 1억 달러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 등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꼽았습니다.
Well, I think that President Yo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he thinks Koreans need a greater clarifica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베넷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확장 억제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국이 맹목적으로 폐구산을 억제력으로 받아들이던 시기는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계획과 사용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로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또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North Korea to use South Korea, you know, nuclear weapons against it, you'll talk about how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up to and including nuclear, you know, retaliation.
코브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회동에서 동맹의 다양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 think they'll be talking about the entire range of security issues for the alliance.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You know, starting with North Korea, its nuclear missile programs.
맥스웰 연구원은 먼저 두 장관이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한일 3자 간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 가능성에 대해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한일이 가졌던 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일본, 미국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통합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실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China is growing its nuclear forces at an incredibly rapid rate. It's becoming much more threatening itself.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핵무력이 급격한 속도로 증강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위협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재난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영내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위험한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so. The Japanese obviously have gotten over the 1% of GDP for defense. They're increasing it.
코브 전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GDP 1%를 넘게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릴 계획인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 총 생산의 2%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코브 전 차관보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전 세계 50개국이 관련돼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에 비축되어 있는 많은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소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기정사실화되는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계획을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후, 즉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을 확대해 패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 담화 이틀 뒤인 29일엔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권 국장의 담화 또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에 대한 규탄을 담았지만 미국 측이 최근 제시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증거에 대한 반박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작 낭설을 계속 퍼뜨린다며 정말로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1대 M1 에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보여주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담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한 참호에 서 있겠다는 표현은 향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공식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그동안에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던 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선언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 휴전이 되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한참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공개적으로 부인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사로도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이 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은 러시아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권적 압살 정책 피해자로 여기는 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 인식과 함께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의 대결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미러 대립이 극적으로 심화됐고 이것은 미중 대립하고 맞물려서 결국 미국 서방대 중러 대립이 되었어요.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고 도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대할 상대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인데 현실적으로도 이게 필요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연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하는 거죠.
김 부부장의 담화가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미한일 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부부장이 이전에 내놓은 담화들이 북한과 직결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비난 일변도였던 데 비해 이번 담화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북한 최고위층의 진영구도를 부각시킨 국제정세 인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서방 나라들은 물론 특등 앞잡이들을 반러시아 전선에 동원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당 전원회의에서 신냉전 구도를 공식 언급했지만 이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다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이런 유동적인 대외 환경을 감안해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북한이 7차 실험을 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추가 제재를 당연히 논의할 텐데 중국이 기권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러시아에 완전히 붙어서 보험을 들고 있다. 김여정까지 나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권정근 국장의 담화에 대해선 미국이 제기한 북러 무기 거래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성사진 두 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권 국장의 담화가 미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들어있지 않다며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격용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국 이제 자신들의 러시아 지원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미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어요.
박원곤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국 내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노골화하긴 향후 대미 협상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거래설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은밀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사실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27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이 바그너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7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 전투장비를 밀어넣음으로써 전쟁 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 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백악관은 지난주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지만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NSC 대변인은 지난주 우리는 이 최초 무기 전달 이미지를 공개했다면서 관련 위성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에 5량의 러시아 열차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가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바그너에게 전달된 물자의 양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의 역학을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바그너가 계속해서 북한의 무기체계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높이 평가한 뒤 한 나토 간 사이버 방위,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사의를 표하면서 무력 침공에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몰타가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주재 몰타 대표부는 26일 백악관이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한 데 대한 BO의 논평 요청에 몰타는 지난 2022년 말 북한이 러시아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관한 보도들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같은 무기 이전은 어떤 것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몰타는 그런 의혹들이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의해 조사되고 보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나 조사 결과에 대해 적절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 두 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으며 바그너 그룹 측이 북한의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바그너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몰타는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몰타 대표부는 몰타는 2022년 목격된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증가한 핵 관련 발언 등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몰타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의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몰타는 일본과 스위스, 모잠비크, 에콰도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최종현 학술원이 오늘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76.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관련국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있으면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른바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카오 공보실은 27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이카오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그 사건은 시카고 협약 서명국으로서 영토 주권과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사이의 외교 사안으로 여겨진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나라들 중 하나나 별도의 국가가 이카오를 통해 이 사건을 국제적 외교 고려 사안으로 공식 제기하면 이카오의 역할은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 운항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종사 없는 항공기의 경우 취약국의 허가나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취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이카오 회원국입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말 무인기 침투가 시카고 협약 위반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한국의 김포와 강화도 외에 서울 영공까지 5시간 넘게 침범했습니다. 한편 이카오는 그동안 사전 예고 없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규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시카고 협약을 존중하며 적용 가능한 이카오의 표준과 권장 관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공화당의 영 김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핵포기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김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행된 가운데 새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시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ytime there is a threat in the, you know, Korean Peninsula, especially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한반도에 위협이 있을 때 특히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격성을 증대하며 미사일 시험을 늘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위협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해 북한은 비핵화나 인권 개선 의지를 보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의 장기적 변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한국과 북한에 확신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다른 동맹국들과도 공조해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의 적대 정책과 기본적인 수준의 논의와 협력에 관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에 진정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핵포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거나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n the first few, the first two years of his President Biden's presidency, they talk a lot about improving human rights, but we've seen less.
바이든 대통령 재임 2년 동안 행정부는 인권 문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에 1년 이상을 기다렸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에는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두 직책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갖도록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들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건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해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약화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진지하게 다루는 걸음을 내딛어 기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가 공식 임명되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자 하십니까?
We will be able to make sure you, through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that we will be able to keep.
먼저 특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자리가 법에 의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담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저는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저는 또 북한 인권 특사가 미국에 살고 있는 10만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다음번 남북 이상가족 상봉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회기 제정된 미북 이상가족 상봉법을 통해 제가 동료 의원들과 협력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법은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논의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남북 이상가족 상봉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법제정 180일 이내 한국 정부,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더 강력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새 회기 언제쯤 다시 발의할 계획이십니까?
We're looking at the right timing right now. Again, Foreign Affairs Committee has jurisdiction over that.
현재로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관장하는 우리 외교위는 이제야 위원 구성 관련 회의를 마쳤고 곧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이후 각 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법안 발의 관련 시점을 검토할 겁니다. 저희는 법안이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초당적 법안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6개월 안에 아니면 여름이나 가을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초당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I understand with the continued threat of North Korea firing missiles into South Korea region that President Yoon in South Korea has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 사안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지금으로선 우리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책임을 갖게 될 미국 관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한반도에 핵공격과 같은 일이 생기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고 한국을 보호하며 어떤 잠재적 공격도 억제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동맹국인 한국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무기고 현대화를 지속하고 국제법에 따라 확장 억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동맹국을 보호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도태평양에 있는 우방국들에 분명히 해 이들을 계속 안심시켜야 합니다.
미한일 3국 공조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 징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내 중국에 부상하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미한일 3국 협력을 기대하십니까?
The growing CCP influence in the region is definitely a cause for concern. And for that, I've been very vocal about how we need to bring in our allies from the Indo-Pacific.
중국 공산당의 점증하는 역내 영향력은 분명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다만 한국, 일본과 관련해선 양국 사이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역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이 모든 역사적 논쟁에서 일본 정부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전시 발생할 일들에 대한 인정과 책임에 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중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인 우리는 모든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보호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험에 직면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한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데요. 양국 동맹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하십니까?
South Korea is a really strong trading partner and what we've seen after the Korean War it's remarkable.
한국은 매우 강력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하죠. 한국을 다시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경제발전에 놀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역 경제관계를 기반으로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118대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특히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새 의회의 중점과 의원님의 외교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새 회기 의원님이 하원 외교의 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되시는지요?
I think by next Wednesday we will have there will be an official announcement made. So let's wait on that and let's not yet jump ahead.
오는 수요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앞서 나가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다만 제가 외교위원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된다면 물론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저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다뤄온 분야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는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후대를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저희 우선순위는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과 자유의 가치를 둔 국가에 대한 지원, 동맹국가의 자유무역 강화가 될 겁니다. 물론 한국도 크게 연관돼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의 적국들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말이 동맹국들에는 신뢰받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으로부터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 일가족의 생생한 탈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세계적인 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탈북 가족들의 위험천만한 여정을 통해 관객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세계를 드러낸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일가족 5명의 험난한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유토피아를 넘어서가 올해 썬데스 영화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썬데스 영화제는 27일 홈페이지에 올해 모든 수상작을 발표하며 유토피아를 넘어서를 관객상 5편에 포함했습니다. 영화제는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북한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가족들의 위험천만한 여정에 우리를 더욱 몰입시켰다며 그동안 관객 대부분이 본 적 없는 세계를 드러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일가족 5명의 생사를 오가는 탈북 여정과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앞서 썬댄스 영화제는 관련 작품의 핵심에는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한 필사적인 어머니와 국경을 넘어 험준한 산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어린아이들, 노령의 할머니 등 일가족 5명과 또 이런 절실한 영혼을 덮는 사명을 가진 신의 남자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넷플릭스 다큐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매들린 개빈 감독이 제작했고 로베르타 코엔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와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이현서 씨, 탈북민 구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링크의 하나송 대표 등이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는 지난 26일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탈북을 시도하는 가족과 그들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한국인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깊이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80대 노모를 포함한 일가족이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어두운 열대의 우림을 헤매며 자유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관객들의 숨을 멎게 한다고 평했습니다.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는 강렬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며 어둡고 파괴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한 가족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평이 올라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지 미국이 전술 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선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해 핵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입니다. 우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비롯해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수십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20에서 8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쏠 수 있는 투발수단인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총 40회에 걸쳐 6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수뇌부는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법제화를 한 데 이어 12월 31일에는 한국 전역이 핵사정권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핵무기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입니다. 적대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런 예입니다. 지난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하자 적대관계였던 파키스탄도 보름 뒤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릴 프레스 교수는 자국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조약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보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South Korea is legally justified and ethically justified in withdrawing.
그러나 로버트 아이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한국의 핵무장은 법적 차원이 아닌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a good idea for South Korea, for the region, for the world.
한마디로 핵무장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가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남북 간의 핵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미한 동맹이 약화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할 공산이 큽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2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 핵공급 그룹 NSG는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원전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로 한국민에게 가시적인 신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군사적 취약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은 B-61 전술 핵폭탄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미군은 155mm 곡사포용 핵폭탄, 핵지뢰 핵배낭 등 다양한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이후 B-61 전술 핵폭탄 200여 기를 제외한 모든 전술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B-61 전술 핵폭탄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입니다. 따라서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경우 미 공군이 운용하는 오산이나 군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쟁이 시작될 경우 이를 알고 있는 북한이 해당 기지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미사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기존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핵무기와 정밀 재래식 무기 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일 워싱턴에서 제54차 미한 안보 협의회를 열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미한 양국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 공동 기획과 실행 등 네 가지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주고 있고 확장 억제를 공약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ICBM을 통해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상황을 우리 국민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과연 미국이 타격받을 상황에서 한국을 돕겠느냐. 그래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뭐 실효성.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의 문제와 함께 인식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미 한국에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미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공동기획과 공동연습 수준의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를 둘러싼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미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5개국 정보협의체인 5아이스에 참여시키고 북한 문제 우선순위를 백악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suggestions on that front. One,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a more active discussion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involvement in Five Eyes.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1월 30일 인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이며 인도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 비폭력주의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79살의 나이로 암살됩니다.
Godfrey drew a small revolver from his shirt and fired three times at point blank range at Gandhi.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경 암살당하던 날 두 증손녀의 부축을 받아 그를 환영해주던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간디의 발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는 몸을 일으켜 권총을 뽑아든 뒤 정면에서 세 발을 쏩니다. 간디가 라마하고 신의 이름을 부른 뒤 땅 위로 쓰러집니다. 간디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암살 다음 날인 1월 31일 화장돼 갠지스 강에 뿌려집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이 간디의 죽음을 슬퍼했고 장례식 날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와서 간디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951년 기준 델리 인구가 고작 174만 명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자유를 목표로 일생 동안 비폭력의 길을 걸으며 인간에 넘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1869년 10월 2일 포르반다르 구자라트의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나 1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그곳에서 이민 온 인도인들을 위해 21년간 인권 변호사로 일하다가 1914년 인도로 돌아온 후 동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하사 받습니다. 1933년 1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전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고 히틀러는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후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한 수상, 즉 총통으로 명실상부 독일의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사를란트의 영유권 회복과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폴란드 침공 등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쟁 중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학살당합니다. 1933년 1월 30일 수상 취임 후 시작된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숨진 유대인의 수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 일본과 동맹을 맺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서유럽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에서의 참패 등으로 패색이 짙자 결국 1945년 방공호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